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광문안 씨는 북한에서 영화 만드는 일을 했던 평양의 엘리트였습니다. 14살에 대학에 들어갔고 노동당 간부가 되는 지름길인 호위사령부를 거쳐 조선수출입영화사에서 영화 배급 일을 담당했던 광문안 씨. 당 정책의 선전도구일 뿐인 영화 제작에 대한 회의를 품었고 표현의 자유가 넘쳐나는 외국 영화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영화감독 광문안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그렇게 섣불리 이런 최악의 경우를 쓰진 않았을 건데요. 좀 치중이 되고, 제가 원래 또 다혈질이라 이제 어떤 놈하고 한번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그 놈은 이제 빠지지 못할 걸로 이제 같이 말 같은 걸로 이제 북한에서 걸려들면 그건 빠지기 힘들어요.
부모님과 아내,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광문안 씨는 망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10호실권으로 갖다 걸면 그건 문제입니다. 대가계와 내부에 대한 얘기들인데 저는 호위사령부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갖다가 씹으려고 접어들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
가족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유일한 길이었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북한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자신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재의식 속에 그 이런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동경도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와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뭔가 축적의 뒤끝에 이제 계기가 주어져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긴 듭니다.
한국에 도착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고 탈북자라면 다 거쳐가는 하나원 정착교육을 마친 후 광문안 씨는 서울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뭘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일단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들, 부모, 형제라든가 이제 그쪽 쪽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낯선 한국 땅에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꿈에도 그저 계속 그 속에서 헤맸고,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한 사람당 데리고 오는 게 한 1,000만 원씩 걸렸는데, 돈이 그때 전 나오자마자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서라도 이제 데리고 오려고.
주위의 탈북자들이 광문안 씨의 생각을 말렸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부모를 데리고 온다는 사실이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조언들도 주변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지 속에 있으니까 집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은 또 저쪽에서도 이제 같이 여러 가지로 오갔다는 경우들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희박해졌고, 그 연락 닿기가 힘들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곽경택 감독님을 만나게 됐죠.
곽경택 감독. 북한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하다는 영화 친구와 태풍을 만든 영화감독 곽경택 씨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보면서 이제 저는 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들을 쭉 여러 가지로 보고 나니까 배울 점도 많았지만, 보건데 아, 저 정도 영화면 나도 어느 정도 가서 비벼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망명을 결정하고 안가에 머물고 있을 때 불안과 무료함을 떨치기 위해서 보았던 한국 영화들은 언젠가 자신도 북한에서처럼 영화 만드는 감독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했었지만, 한국의 영화 감독을 그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죠? 과거 한국도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던 시절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 공항에 마중 나온 첫 사람이 목수면 그 사람 따라서 그 친구도 목공 인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첫사람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의미의 얘기인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곽경택 감독님이 저한테는 한국에서 첫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영화 제작 현장에 보조일을 구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곽경택 감독은 첫눈에 반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친구를 인상 깊게 보았던 광문환 씨에게 곽경택 감독은 한 번쯤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곽경택 감독에게 광문환 씨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북한에서 온 전직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곽 감독님도 이제 보더니 곽 감독님 말씀도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이 얘기꾼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대본에 원래 또 성격이 화토하니까 바로 식구되자고 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택 형하고 그렇게 됐죠.
한국의 유명 영화감독과 의형제가 됐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영화감독이라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얼굴도 체격도 닮아 보이는 두 사람. 무엇보다 사나이 우정을 중시하는 화통한 성격은 부산 사람과 평양 사람을 이어주는 왠지 모를 특별함이었고, 광문환이라는 지금의 새 이름도 곽경택 감독과의 인연이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광문환이라는 이름은 우리 저 곽경택 감독님이 자기 삼촌 이름을 이제 저한테 예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곽경택 감독님 아버님이 이제 진남포 태생이어서 145태 때 이쪽으로 오신 실향민이시고, 또 곽경택 감독님이 성장하시는 과정에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언젠가 한번 곽경택 감독님하고 형제가 됐을 때 예명을 하나 좀 지어달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곽경택 감독님이 그 이제 그걸 이제 심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아버님하고 토의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형제 중에 이제 곽경택 감독님 삼촌 되시는 분 하나가 북에서 오지 못하신 분이 있답니다. 광문환이라고. 근데 이제 체격이나 캐릭터나 이런 거 보면 전화 비슷하대요. 그래서 아버님 승인을 받고 광문환이라는 이름을 네가 원한다면 써라. 그래서 제가 받았죠. 장손으로서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 저한테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형이라는 사람을 하나 얻게 됐고,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서 상당히 이 곽경택 감독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광문환 씨와 곽경택 감독. 2005년 동남아시아에서 해적이 된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태풍 제작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던 두 사람은 이후 영화를 찍을 때마다 시나리오를 쓰고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동지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그 북한에서는 늘 기관차 대가리였어요. 그러니까 장남이었던 얘기죠. 기관차 대가리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마디로서 또 이제 그저 또 저희 가문의 또 장손으로서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 저한테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형이라는 사람을 하나 얻게 됐고,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던 한국에서 다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감독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배우와 영화 일꾼들 다루는 법, 그리고 관객을 끌어당기는 영화의 각본, 시나리오 쓰는 법 등 한국 영화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려요, 여기하고. 북한에서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거의 소설과 시나리오 중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로 말하면. 북한에서 시나리오는 영화 그 연출 기법이라든가 형상에 대한 표현들은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긴 들어가잖아요. 뭐 디졸브, 클로즈업,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씬 바이 씬으로 나눠지고. 근데 그거는 이자가
영화의 주제도 내용도 심지어 표현 방법까지도 당의 검열을 받아 했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북한에는 이제 그 연출 대본이라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 구소련 영화 방식대로 양식화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하면 엑셀처럼 돼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곽경택 감독님이 알게 되면서 미국 헐리우드 방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워주시더라고요.
당의 정책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은 미리 계획된 대로 지켜야 하는 북한의 영화 제작이 마치 영화를 찍어내는 기계와 다름이 없었다면 한국은 영화의 내용부터 표현 방법까지 그리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상상도 현실로 만들어내는 꿈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도 있지만 당에서 바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생존이 남듯이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역시 관객 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관객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떤 일도 당이 최우선이었고 한국은 영화 보는 사람, 관객이 왕이었습니다.
사실 와서 봐서 여기 와서 그때 처음 느꼈던 것이 아 이게 뭐 한국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저렇게 유치하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로구나. 타겟을 누구 잡냐, 어떤 계층으로 잡아서 치냐, 거기에 눈높이 맞았구나 하는 것도
어떤 관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드는가에 따라 영화 제작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했던 일.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한국의 영화 감독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관객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는 영화 등급제가 있더라고요.
없어요, 북한은?
없어요. 다 볼 수 있고 또 미성년들도 못 볼 못 볼 수 있는 장면, 씬 같은 것들은 설정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화 등급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저렇게 유치하게 저걸 그랬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 이건 고등학교 학생들 타겟으로 잡았구나. 아, 이런 거구나.
북한에서 온 많은 탈북자들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좌충우돌 한국 정책의 비결을 익혀가고 있다면 광문환 씨는 한국의 영화 제작 현장에서 영화관 관객들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나리오 하나 놓고 모니터링도 하고 숱한 이제 토론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가족에서 저도 좀 당황했던 것이
남이나 북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남과 북의 소통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경쟁 시대인데 북한은 투쟁 시대예요. 투쟁과 경쟁의 차이는 상대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북한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주종의 관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야 하고 또 나의 생각을 설득시켜야 하는 한국식의 소통 방법이 처음에는 답답하리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넌 그렇게 생각,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 생각은 이래. 이게 벌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경쟁이지만 토론 문화인데 북한은 기준이 분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당의 사상이라는 기준과 어긋날 때는 이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로 가야 돼요. 끝까지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정해진 일에 두 번 말하는 것을 싫어했던 광문환 씨.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치 않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에서 안 되면 뭐야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이 여계 친구들하고 모니터링 속에서 이제 돌출이 됐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보면 슬슬 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신의 말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가 일쑤였고 점점 자신의 눈치를 보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하는 과정에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영화하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잔말을 하기 싫어해요. 특히 감독들이 영화적으로 넘기려고 하거든. 화면처럼 맛없이 거저 툭툭. 야 이거 그거잖아. 그럼 그 뒷말은 다 있는 거예요. 다 본인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뭐라고 얘기 막 하도 북한 말로 찌레 점까지 나가니까 너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좀 나와 이 새끼야. 이게 됐던 거예요. 아야 분위기가 살벌해졌지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형 그때 인상 어땠는 줄 알아? 그래서 어땠는데? 그러니까 눈에 흰자위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영화 감독 광문환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